B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브라질과 멕시코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브라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많이 걱정스러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7만 2천 명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부터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2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조짐 속에서 브라질의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는 1일부터 모든 상점과 주점, 식당의 수용 인원을 40%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멕시코에 대해서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었다며 멕시코 당국이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멕시코의 누적 사망자 수는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5천 명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을 기준으로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6,329만 4천 명, 사망자는 146만 9천 명입니다. 내년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오늘 발표한 식량 배급과 백신 접종 등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내년에만 2억 3,50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40%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예멘과 시리아를 포함해 56개 나라, 1억 6천만 명의 인구가 현 상황에 가장 취약하다며 이들 나라들에 대한 원조 기금으로 약 3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일자리를 잃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북 지원 활동을 위한 모금액이 전체 목표의 약 27% 수준에 머무는 등 예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 상황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트위터에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와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티그라이에서의 완전한 교전 중단과 대화 시작, 그리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분쟁을 해결하고 에티오피아를 계속해서 민주주의 길로 이끄는 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난달 4일 북부 산악 지역을 장악 중인 티그라이 인민 해방전선에 대한 군사공격을 시작해 현재까지 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 아퀼리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미국의 새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미 해군연구소 뉴스 등은 군 관리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퀼리노 사령관을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인준 요청안을 상원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이 소속된 미 최대 통합 전투사령부로 미 서부 해안에서부터 인도 서부 해안에 이르는 곳을 관할하는 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해리 에리스 현 주한 미국 대사는 2015년부터 약 3년간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육군 대장인 로버트 에이브람스 현 주한 미군 사령관도 차기 인도 태평양 사령관 물망에 올랐다고 보도했지만 현재로선 해군 제독인 아퀼리노 사령관의 임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여러 사안들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어제 양측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기후변화, 평화와 안보 유지, 인권 증진 등 많은 긴급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도 양측이 긴급한 국제 문제에 대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서한과 한국 정부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세계 화학전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결의 준수를 강조했지만 북한 정권은 협약 가입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많고 함경북도 동해안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재 면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병과 자연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30일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이 지난 2018년 8월 안보리의 제안에 채택된 대북 제재 이행 안내서 7호에 대한 개정안이 승인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행안내서 7호는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이 북한 지원을 위해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각 단체가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와 북한 내 수혜자 선정 기준, 인도적 지원 성격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결의 2397호는 대북제재 면제 승인 뒤 6개월 동안 대북지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이번 이행 안내서 개정을 통해 지원 기관들이 세계적 대유행병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과 같은 긴급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안보리의 신속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이들에 대한 면제 기간 역시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이행 안내서는 지원단체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지원 양식과 함께 난관 봉착 시 처리 사항 안내 등을 포함하는 등 지원단체들이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과정을 단순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미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대북 지원이 더 쉽고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원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이행 안내서 개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는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단 담당관은 30일 VOA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그동안 대북 지원단체들이 안보리에 요구해온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가 대북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단체와 함께 규정 개선에 협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Many of these changes the humanitarian community has explicitly asked for in the past. So it's very heartening to see that they
제스퍼 담당관은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봉쇄된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되면 신속하게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개정안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개정안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is the time to be looking at these regulations to ensure that when the borders do open, we can do so quickly and effectively.
다니엘 워치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북한의 국경이 개방되면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지원 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치 국장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단체의 현지 인력들이 북한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자금에 대한 전달 통로가 막혀있는 부분은 여전히 대북 지원 활동의 장애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서한에서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조치가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치고대표사무소가 지난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인권 전문가 3명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보낸 9월 31일자 질의서한과 한국 정부의 답변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규약을 어긴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른바 혐의서한으로 최근 벌어진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에 관한 질의서한입니다. 이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서한에서 대북 인권 단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무 검사를 실행한 것과 그중 두 개 단체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를 내린 것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서한에는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클레멘트 닐레츠 씨 부울 평화 집회와 결사 자유 특별 보고관, 메리 롤러 인권 운동가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이 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법인 운영 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25개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서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 없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민의 재정착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중 25개 단체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단체들에 대해 통일부 승인 비정부기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 점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시민사회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관련 항목에는 이미 승인된 비정부기구에 대해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엔인권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앞서 두 개 탈북민단체를 취소한 것을 포함해 대북인권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항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답변서안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과 한국헌법은 다른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을 경우 한 개인의 권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며 북한의 전단지와 물품을 보내는 행위가 그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국제사회가 세계 화학무기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결의 준수를 강조했지만 북한 정권은 협약 가입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에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하는 등 세계 세 번째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 당국은 보유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세계 화학전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화학무기에 대한 금기가 무너지면서 군축과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학무기 사용은 장소와 사용 주체, 환경에 관계없이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화학무기 사용자 처벌은 희생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화학무기 폐기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화학전 희생자 추모의 날은 유엔이 화학무기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고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결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제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은 지구상에서 화학무기의 개발, 획득, 생산, 보유, 이전,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19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담당하는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화학무기를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해 인간과 동물의 사망 또는 상해를 일으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탄약과 장치, 운반 장비, 그 수단을 포괄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A chemical weapon is any toxic chemical that can cause death or harm to humans or animals through its chemical action on life processes.
특히 적은 양으로 살상 효과를 최대로 높이도록 독성을 강화한 게 특징으로 산소 교환을 억제하는 혈액작용제, 피부와 눈, 폐 등의 심각한 부식과 수포를 유발하는 수포작용제, 질식작용제, 신경작용제 등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화학무기는 19세기 화학공업의 발전으로 독성물질이 계속 발견되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됐으며 1차 세계대전에 처음 대규모로 사용돼 10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화학무기의 참혹성이 입증되자 1925년 전시에 있어서의 생물화학무기 사용금지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를 체결해 사용 방지에 나섰습니다. 이후 여러 노력을 거쳐 1993년에 유엔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채택했지만 협약 전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등 일부 지역에서 독재 정부가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지속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기준 전 세계 화학무기의 96% 이상을 폐기했으며 그 공로로 201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구는 현재 193개 당사국 전 세계 인구의 98%가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과 남수단 등 4개국은 예외로 남아있어 가입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화학무기 주요 위협국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북한 전술 보고서에서 북한은 살인가스 등 20여 종의 치명적 화학무기 2,500에서 5,000톤을 보유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18년에 미 의회에 제출한 2017 북한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군이 포탄이나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들을 개량해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정기적으로 관련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권양주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 언론기고에서 북한이 16곳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시설의 비축량을 모두 포탄용으로 제조하면 최대 125만 발에 달해 서울시 면적의 4배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군은 이런 위협에 대응해 지난 2013년 주한미군 이사단에 23 화학부대를 9년 만에 재배치한 뒤 유사시 북한에 들어가 화학무기를 확보하는 실전 훈련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은 특히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요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제조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확산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2년에서 17년 사이 내전 중인 시리아에 내산성 타일과 밸브 등 화학무기 제조 물품을 최소 40회 이상 운송했다고 보고했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중국 업체로 위장해 시리아 화학무기 공장 건설에 물자를 제공했으며 시리아 내 관련 시설에 북한 기술자들이 활동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과 해병지휘참모대 교수를 지낸 브루스 팩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앞서 이에 대한 VOA 질문에 북한 정권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관련 지원을 시작한 건 늦어도 1990년대부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시리아에 화학무기 시설을 지어줬고 북한인들이 여전히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화학무기 관련 모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용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지난 2017년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김정남 피살 관련 문제가 공론화되자 북한은 절대로 화학무기를 생산하거나 비축하지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방부가 다영역 작전 군대의 핵심인 전 영역 합동지휘 통제 체계를 동맹국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기밀정보 공유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등 네 나라가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영역 합동지휘통제 ZC2 사업은 현재 각 미군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수집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통제 연결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 국방부는 30일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영역 합동지휘통제 ZC2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핵심 동맹들의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 해병대 삼성 장군인 데니스 크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 J6는 ZC2는 실제 미군 전체의 살상 능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국방안보전략서 NDS에 명시된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 공군 무인기가 위협을 감지한 뒤 현장 상황에 따라 해군 함정의 미사일이 최적이라고 판단되면 이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방식을 예로 들며 이외에도 육군의 다연장 로켓포, 공중 근접 지원 등 모든 무기체계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합동군의 실전 배치 이유가 아니라 설계 개념 초기부터 미국의 동맹국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랄 중장은 미국은 동맹과 우방 없이 단독으로 어떤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향후 미국의 차세대 지휘 통제 체계가 동맹군의 무기 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설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이른바 5개의 눈이 최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이달 성공적으로 진행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지삼의 SM-3 2 알파로 요격하는 FTM-44 실험을 예고하면서 이 같은 역량을 ZC-2에 연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추진 중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향후 한국군에도 ZC-2 체계가 적용될지 여부를 묻는 VOA 질의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언은 삼가하겠다면서도 미한 연합군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현재의 정책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no difference. You know, Korea elected to create its own, you know, Link K as opposed to Link 16 and then look integrated. So
샴포 전 사령관은 한국군은 오랫동안 독자 전술 정보망인 링크 K의 구축을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군의 정보망인 링크 16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ZC-2가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양국 정부가 합의한 기존 정책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과의 연계성도 일축하면서 미군과의 완벽한 연결망 통합은 동맹군의 어느 시점에 허가를 내릴지가 중요한 지표라고 지적했습니다.
Not be affected by a new system. It's a timing on when you give full access to the system. Then it's fully integrated.
평시에는 동맹군과의 연결망 접촉을 제한 상태로 운영하면서도 전식 또는 위급 상황에 미군과의 연결망 접속 허가를 통한 완벽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이 이론상으로는 작전 운용의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맹군과의 확대 적용 문제의 정치적 요소를 강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the reality is national interest may dictate that the integration is going to be incomplete.
미국이 주도하는 중앙 집권적인 지휘 통제 체계를 동맹국들이 반드시 수용할 것이라는 전제는 잘못됐다며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 추진에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통합된 하나의 지휘 통제 체계는 사이버 공격 등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미군의 재래식 무기 체계뿐 아니라 향후 상용화될 경우 차세대 핵무기 지휘 통제 체계와의 연동성도 검토 중입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지난 2월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차세대 핵 지휘 통신 통제 체계 NC-3A 도입 상황을 설명하면서 핵투사 결정센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ZC-2와의 상호 운용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각군 무기체계 센서에서 수집한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ZC-2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미 합참사장은 지난해 12월 워싱턴 근교 행사장에서 VOA 기자와 만나 미국의 적성국들이 마하 20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 셈법도 이 같은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구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at when you only have 10 or 15 minutes to make a decision, the quality of that decision is incrementally.
카트라이트 전 합참차장은 오늘날의 전장 환경은 더 이상 미국의 최고 수뇌부가 랜던 시절과 같이 핵 투사 결정 여부를 고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졌다며 결정 셈법의 질을 높이는 한 방안으로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환율과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제재와 자연재해 등 겹악재 속에서 그나마 민생을 지탱시켜준 장마당 경제까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를 더욱 옥죄면서 경제 전반에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해상에서까지 봉쇄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해안 연선 지역들에서 바다 출입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고 바다 오물들을 제때 수거, 처리하고 있다고 밝혀 해안 지역 출입 통제는 물론 수입 물자들에 대한 방역도 더욱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고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장마당 경제도 이런 국경 봉쇄 장기화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 기반이 흔들리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올해 초 1kg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27,800원으로 올랐고 16,5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900원으로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체 조사 결과 식용유와 밀가루, 설탕, 조미료 등 수입 식료품들의 가격이 11월 들어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소장은 특히 설탕의 가격 급등이 두드러졌다며 11월 30일 기준 해산과 신의주는 1kg당 5만원에서 6만원, 평성과 평양은 3만원에서 4만원까지 치솟았고 식용유도 3배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쌀 가격도 1kg당 5천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올랐고 돼지고기와 콩 등 주요 식품들의 가격도 들썩거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채경고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에 없었던 장마당 경제가 그동안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했지만 이제 적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배급체제였기 때문에 기아현상이나 이런 부분 눈에 띄었던 거고 지금은 시장체제이기 때문에 그 대규모의 아사 같은 게 눈에 안 띄는 거죠. 그 시장이 외부와의 교역 차단으로 인해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년 가까이 교역이 중단, 사실상 중단 상태거든요. 지금 뭐 밀수가 있어도 그 아주 극소량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이렇게 품귀로 가니까 도매상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더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더 오를 거니까.
일반적으로 경제가 악화되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북한 원화 가치가 하락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북한 원화의 가치가 오르는 기현상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달러 환율이 8,000원 선에서 11월에 6,700원으로 20%가량 떨어졌고 중국 위안화도 1,200원에서 60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로 하여금 외화를 시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입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입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자 원화 절상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달러 사용 금지는 북한의 외환난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중의 달러를 북한 당국이 싼 값에 흡수하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외환난은 생필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 달간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6만 달러로 전달보다 99%나 감소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김영희 KDB 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 신경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수입 급감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이외에도 달러 고갈에 대비해 북한 당국이 무역 일꾼들의 수입 행위를 제한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뭐 관광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2020년은 이미 외화가 들어 구멍이 없어요. 거의. 그런 상황에서 외화를 계속 쓰다 보면 내년도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첫 해이며 8차 당대회가 이후의 첫 해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런데 외화를 다 써서 뿌려버리면 내년도 성과 내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4일 낸 보고서에서 시장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시장이 기능장애에 빠질 소지가 있다며 환율 변동과 물가 폭등으로 시장이 기능장애에 빠지면 유통이 붕괴돼 특정 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실제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이제 상품 가격 변동, 공급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뭐 그 도적이 이제 그 좀 많이 거의 늘어나고 있고요. 아 이제 군부대들에서도 공급이 안 되니까 물자가 없으니까 군인들도 이제 그 민가에 나와서 도적질하는 현상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되게 이제 불안해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박사는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이외에 자연재해까지 겹친 북한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산업 가동률도 거의 뭐 제재 이전 대비 30% 40% 정도 떨어진 상황이에요. 플러스 올해 그 가을에 홍수 때문에 태풍 때문에 쌀 생산량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아직 추정치가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한 20% 내지 30% 떨어졌대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게 1995년이거든요. 95년도에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한 19% 정도 떨어졌어요.
조한범 박사는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경제 지도 기관들의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한 데 대해 민생 악화의 책임을 내각에 전가하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통치 방식을 되풀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사상 사업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경제난에 대한 뾰족한 타개책이 없는 북한이 내부 통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자주 열고 경제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 앞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삼중고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계획에 시장경제 요소를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 운영 전반 실태를 비판하고 제8차 당대회 준비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경제 지도기관의 경제 운영 실태 비판과 개선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오는 1월에 예정된 제8차 당대회가 신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북한 당국이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30일 VOA에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비판을 받은 경제 지도 기관의 역할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And I think they have a huge amount of work to do figure out how to adjust the planning mechanism. I think that's what these meetings are about largely.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계획 경제라며 앞으로 5년간 경제 운영에 대한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계획을 관료들이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경제의 경우 수요와 공급으로 자연스럽게 결정될 일들도 소수의 몇 사람이 일일이 결정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30일 VOA에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북한의 전문 관료들의 자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ality is that their economic bureaucracy is not well trained in economic management of complex, increasingly complex economic behaviors of both state and
국가와 민간의 갈수록 고도화되는 경제 활동을 운영하는 훈련이 부족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돼 있어 경제와 금융 부문에서 기술 관료들의 교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혼합 경제 체제라며 민간 주도의 혁신과 성공을 국가 경제와 당의 포괄적인 정책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롭게 발표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시장경제 요소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은 큰 변화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준다며 장마당과 공장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ere's reasons to think they're going to move the other direction. In other words, try to firm up the plan and knock down the markets. The markets are competing for the plan's resources.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계획 경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며 특히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자원이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주민의 이동과 교역을 통제하는 상황도 경직적인 통제 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 정책을 도입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ultimately where he would like to get. But given all of the constraints and the sanctions and the COVID and everything else, it makes all of that very, very difficult to pull off right now. So
고스트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궁극적으로는 집단 경제와 공공 배급제 등에서 탈피하고 경제 특구 등의 자본을 끌어와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싶어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제재와 코로나 등 제약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개혁을 단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방식의 혁신적인 개혁을 상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5개년 계획이 실패한 데 더해 다시 한번 실패할 계획을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 20년간 북한에서 주목할 만한 시장경제 통합이 없이도 이미 비공식적으로 민생경제가 역할을 해왔다며 8차 당대회를 전후해서 시장의 역할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있다면 전략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총 31번의 정치국 회의 중 11번의 회의가 올해 열린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당 중심의 국가 운영 방식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노동당 정책회의도 총 17번으로 예년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It reflects his efforts, which he's really been working on for a long time to rebuild the institutions of a political governance system where the party organs like the Politburo.
뱁슨 전 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심의 통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치국 회의, 중앙위원회, 당대회 등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 자신의 견해를 전하는 동시에 지도부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잦은 회의가 김 위원장이 권한 일부를 지도부에 이양하려는 움직임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대신 활동하는 지도부와 자주 접촉해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외교 안보 내각 인선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험난한 상원 인준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내년 1월 초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내각 인선에 대해 높은 학력과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하게 미국의 후퇴를 관리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루비오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자신은 미국의 위대함을 지지하고 우리를 중국에 의존하게 만든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이 발표한 외교안보 내각 인선을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졸업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테러로 이어진 2011년 리비아 군사 개입을 승인하고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방관한 인사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코튼 의원은 그러면서 바이든의 민주당 드림팀은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고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자격증과 성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이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내각 지명자들은 기업주의자의 전쟁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라크 침공 이후 끝없는 전쟁을 모두 지지했고 지금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코튼, 하울리 의원은 모두 2024년 대선 공화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내각을 구성할 주요 인사들에 대한 상원 인준에 핵심전 역할을 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 인선 발표에 미국의 전통적 리더십을 복원할 경험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이번 내각 인선 발표가 전 세계의 희망과 미국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특히 블링컨 지명자의 경우 국무부의 일관성과 공조,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한 정부 주요직은 상원 인준을 거쳐야 공식 임명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자체 검증을 거친 뒤 상원의 지명을 공식 통보하고 소관상임위의 청문회와 표결, 마지막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이 넘는 51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원 인준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원은 전통적으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경우 국가 안보 관련 일부 주요 지명자에 한해 대통령 취임식에 앞선 인준청문회 개최를 허용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존 켈리 전 국토안보 장관에 대한 상원 인준은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일 완료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취임식 당일 직전 차기 내각의 일부 지명자 인준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주요 상원 의원들이 일찌감치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맥코넬 대표를 포함해 외교군사위원장들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외교안보 분야 내각 지명자의 상원 인준 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회기 상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내년 1월 5일에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다음 회기 상원에서 48석을 확보해 50석을 확보한 공화당에 2석 뒤지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상원 결선에서 2개의 의석을 모두 확보할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캐스팅 보트를 활용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된 미군 3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난해 절반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실종자 3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DPAA는 2020 회계연도 활동내역 보고서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된 미군 120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전에 참전했던 육군 35명과 해병대 1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용사 가운데는 지난 5월 28일 신원이 확인된 미 육군 7사단 32 보병연대의 제임스 하트 병장이 포함됐습니다. 1950년 12월 2일 장진호 전투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미군입니다. 또한 같은 달 19일에는 당시 20살 젊은 나이에 고토리 전투에서 실종된 미시간 출신 헨리 앨리스 일병, 4월 23일에는 당시 21살의 미 32 보병사단 소속 글렌 콜린스 일병의 신원이 각각 확인됐습니다. DPAA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미군 실종자 신원 확인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DPAA는 2019 회계연도에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인 총 218명의 미군 실종자를 확인했지만 올해는 120명 확인에 그쳤습니다. 또 2020 회계연도에 신원을 확인한 한국전 실종 미군도 36명으로 2019 회계연도 73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DPAA는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33개 공동현지 활동과 21개 조사팀, 23개 분리임무 등의 활동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DPAA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6월 한국전 참전 한국군 유해 147구에 대한 봉환식을 마친 후 한국으로 송환한 것을 지난 회계연도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DPAA가 공동 법의학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가 한국 태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자세한 신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 유해 147구 가운데 77구는 지난 2018년 8월 북한이 넘겨준 55개 유해 상자에서 나온 것이며 나머지는 1990년 초에 송환된 상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DPAA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북한이 건넨 55개 유해 상자에서 신원을 확인한 미군은 모두 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DPAA는 지난해 12월 10일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거행된 얼 마르켈 미 육군 상병의 안장식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마르켈 상병은 전쟁 포로로 지난 1950년 10월 2일 실종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DPAA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DPAA는 최초로 단일 전투에만 초점을 맞춰 출범한 한국전 전사자 확인 프로젝트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전담 과학자팀을 구성해 유해의 성질과 사실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디렉터로 활동하는 한국 출신 제니진 박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은 7,500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 박사는 유해 600세트가 여전히 KWIP 본부에 있는 만큼 관련 프로젝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DPAA는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북한이 인도한 208개 상자와 2018년 송환한 55개 상자,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 내 발굴 작업을 통해 찾은 유해 229구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거주하고 있는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씨의 여덟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도시. 윌리엄 김 씨는 미 북동부 뉴욕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와 비교할 수 없는 긴장 속에서도 하루하루 다른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도 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따고 적지 않은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택시기사 윌리엄 김씨.
한국 택시는 처지로 5시부터 한 6시가 이런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이 출퇴근한 게 많아요. 마켓에 제 장보러 다니는 게. 그렇게 해서 그 바쁜 시간 동네 갓길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 8시 지나서부터는 우버 택시를 켜면은 앱을 켜면은 공항에서 들어오는 외국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손님들을 모셔서 10시나 11시까지 하다가 다시 한인 택시 회사로 돌아오면은 그때부터는 한국 술 손님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이런 롱아일랜드나 롱아일랜드 시티, 뉴저지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다 드렸습니다. 한국 택시를 하면 한국 택시만 한 것만 해도 하루 캐시는 못해도 기름값 빼고 250에서 300 이상은 벌었습니다.
예약제를 운영하는 한인 택시 회사에서 일하면서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세련되고 멋진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반면엔 그렇지 못해 방황하는 이 도시의 어두운 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돈 버는 교포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계속 도박에 미쳐 사는 사람도 보고 유학으로 와서 약에 쪄들어서 그냥 술에 쪄들어서 사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연수 온다 그러고 방학 때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다 술집에 나가는 걸 좀 목격했는데 동생 같고 형제 같고 이 부모들이 이거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것도 많이 속으로만 생각했지만 안 좋은 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하지만은 그냥 돈 버는 데만 그치고 깊숙이는 알지 말자 하고 많이 피해서 살았습니다.
모두 자기만의 사연과 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윌리엄 씨 역시 그랬습니다.
예, 플러싱의 한인타운에 예, 집을 잡고 있었고요. 거기에 또 중국인들도 많았고 또 거기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면서 나야가라 버퍼든가 아이오와 그다음에 오하이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그다음에 노스캐롤리아나 사우스캐롤리아나 제일 멀게는 저게 플로리다까지 예, 손님을 장거리 운전으로 손님 모셔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윌리엄 씨는 일하는 재미도 쌓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은 예고 없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싱에서 혼자 사셨어요?
같이 사시는 분이 거기에 있다가 교포분하고 교포분들하고 다니다가 그냥 돈 벌러 간다 그러더니 1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하와이에서 돌아와서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아무 얘기 못하고 그냥.
윌리엄 씨는 취재진에게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한 연상의 여성과의 이야기를 뒤늦게 꺼내놓습니다.
베트남 국경 건널 때 여자 둘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나하고 동갑이 여자친구는 저 한국으로 갔고 나보다 연상 6살 위에도 2005년도부터 알게 돼가지고 계속 이어져서 미국까지 같이 오게 됐고요. 교회에서 자동적으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랬다가 뉴욕에 와서 교포들 따라 이 마사지 업계 다니시는 분들하고 언니 동생한테 다니다가 그럼 언제부턴가는 돈 벌러 다니겠다고 해서 돈 벌러 간다고 해서 뉴저지에 가는 줄 알았는데 1년 가까이 있다가 연락 없이 하와이에 있대요. 그리고 1년 지나서는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뉴욕에 와서 나 오늘 변호사 사무실 거기에 주소 대주면서 거기로 나오라고 가야 되니까 그냥 문건에 사인하라고 그랬어. 아무 소리 못하고 사인해주고 끝났습니다.
10여 년의 인연이 너무 갑작스럽고 쉽게 무너지면서 윌리엄 씨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윌리엄 씨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일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2월 달에 돈 꽂은 두 집이었는데 조선족하고 한국분들 정말 나하고 진짜 2년 3년 형제처럼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들이었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돈이 근데 그분들이 가게를 한다고 그래서 믿었죠. 결국 난 그때까지만도 돈은 은행에다 맡기지 못했어요. 힘들어도 일하고 와서 돈이 100부, 200부 쌓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다가 그냥 인정에 못해서 그냥 꺼졌고
뉴욕에 온 후 2, 3년간 가깝게 지냈던 한인 부부와 조선족 남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동안 열심히 벌어 모은 돈을 아무 증서도 남기지 않고 빌려줬던 건데요. 돈을 꿔간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졌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를 구입한 사람도 자취를 감춰 윌리엄 씨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속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바보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난 여자 문제가 2015년 정도 집을 나가서 이혼하자 소리가 2015년도 12월달 그때 와서 그때부터는 그냥 정신 녹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꽤나 그 누이를 내가 많이 좋아했겠나 봅니다.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엄청 아파요. 그때는 혼자서 울면서 이런 생각들었어요. 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하고 그랬는데 먹지 않고 진짜 내가 여기 와서 아직까지 지금 41살인데요 솔직히 막말해서 술집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열심히 모아서 내 가게 하겠다고 그랬던 건 그냥 인정에 못 이겨서 잠깐 아니겠지, 괜찮겠지 하면서 해줬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자동차 문제, 운행 문제, 돈 문제, 그게 이제 한꺼번에 그냥 이혼 문제까지 한꺼번에 쾅 터진 거예요. 아.
윌리엄 씨는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뭐 정신없이 한 두 개월을 눈밖에 못 나오고 그냥 술만 마시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로 받은 상처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거기 돈 빌고 밥 빌고 하면서 두 개 나라로 같이 생사를 같이 걷는 사람이 나를 정말 쓰레기 버렸는데 이제는 큰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털으려고요. 내가 계속 안고 있어봤자.
윌리엄 씨는 앞만 보고 달렸던 뉴욕에서의 삶을 정리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애틀로 미국의 동쪽 끝 뉴욕에서 서쪽 워싱턴주 시애틀로 떠나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윌리엄 김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3년 12월 1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 정상이 카이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최초 발표 당시 카이로 코뮤니케로 불린 이 선언은 일본 패망을 2년 앞둔 1943년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중국 총통은 1943년 11월 22일부터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26일까지 회합을 가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방안을 협의하고 일본 패전 처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에 어떻게 대항해 싸울 것인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일본에 대항해 싸울 것임을 결의합니다. 일본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민족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주목해 앞으로 적절한 유예 기간과 과정을 거쳐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고 명시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12월 1일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벤 구리온이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8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벤 구리온은 14살 때부터 유대인들의 조상이 살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오니즘 운동에 동참합니다. 20살 때 오스만 제국이 주도하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수년에 걸쳐 농부로 일하며 향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유대인들을 위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전념했습니다. 벤 구리온은 하지만 1915년 그의 민족운동과 사회활동으로 인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위험분자로 지목됐고 결국 미국으로 추방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시오니즘 운동을 주도했지만 1917년 영국이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 국가 건설을 허락한다고 약속한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된 벤구리온은 13년간 총리로 있었습니다. 1970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3년 후인 1973년 12월 1일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